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편 윗부분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장은 성가대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깃딧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악기의 일종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그리스에서 기타라라는 악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이 이름에서 영어의 기타라는 악기가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고 노래하기에는 기타만한 악기가 없죠. 아마 시편 8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만든 노래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목동 때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동 다윗이 양떼들을 우리 안에 넣고 쉬게 한 다음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풀밭에 누워서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을 빼곡하게 채운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묵상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한낱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에 벅찬 감동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몰려옵니다. 다윗이 기타를 들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간다고 하죠. 이 지구에서 달까지는 이 빛의 속도로 약 1.3초가 걸리고 이 태양까지는 8분 1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45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80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450년이라고 쳐도 우리가 오늘 밤에 보는 그 북극성의 빛은 450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넓이는 2억 광년 정도가 됐는데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정확한 계산을 못 내니까 그냥 대충 200광년, 뭐 200억 광년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르던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우주가 너무 커서 대우주와 소우주로 구분을 합니다. 큰 우주가 있고 거기에 소우주, 은하계, 갤럭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은하는, 이 은하계 속에는 각각 만 개에서 최대 107조 개의 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 은하들만 해도 170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별들은 별이 아니라 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에 1만 개에서 최대 107조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의 점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가 돈을 계산하다 보면 만 불, 1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뭐 우리는 가늠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우주가 그렇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만 개에서 100조 개의 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도무지 그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는데 필요하신 것은 겨우 손가락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거저 별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만 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별들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께서 발을 올리는 발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광활한 우주뿐입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 꽃들, 새들, 동물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고려신학대학교에 이 평생 모기만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모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말라리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 TV에 등장하시는 분이신데요. 모기 주둥이가 빨대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피부에 꽂고 피를 빨아먹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피부에 꽂는 그 침이, 그 가는 침 안에 여섯 갈래가 나누어져 있대요. 톱날 모양의 침이 두 개가 있어서 그것으로 피부 조직을 썰고, 양옆에 47개가 넘는 이빨이 달린 침 두 개로 혈관이 있는 곳까지 피부를 예리하게 절단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혈관을 찾아 들어가는 입이 있고, 그 혈관을 찾아내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침을 넣고 마취를 한 다음에 흡혈관을 집어넣어서 피를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 가느다란 주둥이 안에 이렇게 정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기 한 마리만 가지고도 연구할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함을 찬송하게 된대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기가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모기 물리면 절대로 때려 죽이지 말라고 후처 보내시라고 하시는데 이건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기 한 마리 주둥이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정교해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누가 이렇게 각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필요하신 것은 고작 말 한마디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예전에 미술관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림을 모르는 저에게도 익숙한 화가의 그림이 있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 사실 그 고흐의 그림보다 그 이름이 저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그림이 생각보다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서 큰 그림들, 멋진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보다는 그 사람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나를 멈추어 서게 했던 것입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그림을 보면 누구의 작품인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화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압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 화가와 교감을 나누면서 깊은 감동을 받죠. 대충 스케치해놓은 것만 봐도 누구의 작품인지 알고, 아무리 정교하게 따라 그려놓아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압니다. 왜요? 그림 자체가 내가 누구의 그림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게 되었을까요? 죄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피조물들을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며 제물도 바치고 소원도 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덮어두고 찾았다, 알게 되었다, 체험했다 말하는 하나님은 모조리 다 우상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우상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고 알게 된 하나님은 모조리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딱딱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알려주시지 않는다, 체험이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자다가 막 기도하고 막 흥분되는 분위기를 만들면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세우신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은 이전의 하늘과 다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눈물이 픽 돌고요. 뭐 이렇게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자연을 보면 삼겹살과 소주가 생각났는데 거듭나고 나면 막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찬네. 1962년 2월 20일 인류 최초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보고 온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갔다 온 소감으로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5개월 후에 7월 10일 미국에서 보낸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보고 왔던 글렌 중령은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한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눈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고 그 찬송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모기를 연구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자연을 보면 삼겹살, 컵라면, 소주 생각나시는 분들은 빨리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결국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으리로다. 아멘. 눈 닿는 곳마다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닭의 털을 다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들에게 던지면서 여기 너희가 말한 털이 없고 두 발로 다니는 인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실제로 철학자들은 존재의 이유를 묻는 자신들은 고등한 인간이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존재 이유를 물을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대과학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고등하게 진화한 동물로 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류의 기원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시기에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진화 과설은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큰 자극을 주었죠. 사람들은 진화 과설이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진화 과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살인을 저지르고도 좀 더 고등하게 진화한 동물 한 마리를 죽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미개하고 열등한 종족이나 그 민족을 학살하면서 미개하고 열등한 종을 제거하는 것이 좀 더 고등한 종을 남기는 방법으로, 좀 더 인류를 더 좋게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현대과학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짐승 같은 광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를 한 것이죠.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이 심리학자는 인간을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이 성적인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철저하게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조직되고 조작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인간관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무분별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버렸고 물질을 가지고 조종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이거일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핸드폰을 가지고 못이나 받고 있고 그 모서리로 다른 사람의 머리나 찍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핸드폰은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고작 핸드폰으로 막 통화와 문자를 하고 신문 읽고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쇼핑하고 간단한 은행 업무 정도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잘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냐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핸드폰으로 못이나 받고 있고 다른 사람 머리나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고장 못이나 받고 다른 사람의 머리나 때리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진화한 존재,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 물질에 의해서 통제되고 움직이는 존재, 이렇게 여기고 말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고등하게 진화되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며 살고 성욕을 쫓아 살고 물질을 쫓아 살게 되어버리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참된 복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은 이제 이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면과 내면, 육체와 영혼, 능력과 역할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나 보다, 외모가 닮았고 성품이 닮고 성격이 닮았나 보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그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근래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기능과 역할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곧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독특한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역할, 이것은 왕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 피조물들에 대하여 왕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더 진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진화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성적으로 억압되어서 이걸 해소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물질에 의해서 통제되고 평가받는 그런 존재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첫 번째 질문과 대답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땅과 나무와 땅과 나무들은 풍성한 소산을 내어주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의 아름다움이 영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단은 이 마음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었고 지금도 자기의 종된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심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결정권이 있다면 그것을 뺏어오는 것을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라도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드는 것은 견딜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져가고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악해져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점점 더 속도를 높이며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절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한 구절 안에 같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먼저 나오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쉬입니다. 그 뜻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요, 아담의 아들, 흙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인간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감격과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들도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작 하나 사리온의 원 플러스 원으로 팔려가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 때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들어내는 일에 무능함을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큰 소리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이 큰 소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신 결과이죠. 그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찬송을 듣고 어린아이들이 따라서 흉내를 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죠. 예수님께 저들이 지금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막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꾸짖으시며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향해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라고 찬송하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느냐? 하나님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은 다윗이 예언했던 그 대적자들, 원수들이 하는 그 짓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에서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